2017년 6월 4일 성령 강림주일 메시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그 의미와 실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펜터코스트 선데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펜터코스트는 이제 우리말로 오순절이죠. 오순절. 유대말로는 샤브옷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근데 펜터코스트라고 하는 말,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50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를 기준으로 50일이냐 하면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Feast of the Weeks 이렇게 하는데 이제 weeks라는 것이 칠칠 해가지고 49를 이제 의미합니다.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고요. 또 칠칠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7가지 여호와의 절기도 있지만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렇습니다. 이런 절기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무슨 이런 유대인들의 절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성경을 읽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절기 혹은 유대인들의 절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레위기 23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절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또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으로 다 대체되지 않았습니까? 구약이 율법이라면 신약은 은혜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막 절기나 율법 이렇게 밖에 따지고 지키는 것은 구약에나 해당되는 거지 신약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복음이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은 무조건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거고 신약만이 은혜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약에서도 한결같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가장 큰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첫 번째 계명이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계명이고 두 번째 있는 계명은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계명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계명은 쉐마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Hear, O Israel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그 유명한 쉐마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계명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왠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메시지니까, 은혜의 메시지니까. 다른 이웃도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막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만 살지 말고 내 이웃도 돌아봐라. 아,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아, 이것은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계명 또한 구약에서 주신 율법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다 구약입니다. 신명기 말씀이고 레위기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구약에서도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 풍성한 의미를, 그 진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 그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원래의 의미가 뭔지,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 왔으니까 이제 율법은 끝! 이것이 아니라 원래 주신 그 율법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풍성하게 완전하게 알려주겠다. 보여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살아가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도 신약에 보시면요. 절기를 다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굳이 그 절기를 안어하셨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도 하필이면은 언제였다고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유월절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빨리 그렇게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 않습니까?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1년 365일 중에서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고르고 고른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신 그 본래의 의미와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돌아가신 거죠.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 가운데 발려진 모든 집은 그 죽음이 다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발려진 자들마다 죽음이 넘어가게 됨을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또 그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딱 골라서 어떤 날 보내주셨다고요? 오순절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오순절 교단도 있고 오순절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 성령께서 임하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책을 보니까 아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원래 있었고 하필이면 그 절기 때 성령님께서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오순절과 연결시켜가지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교단도 만들고 또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 있던 절기라는 거죠. 유월절을 제정하신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셨다면은 하필이면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셨다는 것은 원래 오순절을 제정하신 그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를 원래 아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 의미와 실제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목회자에게 있어서 절기 설교가 어렵습니다. 매년마다 돌아오거든요. 근데 매년 돌아오는데 뭐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요. 뭐 부활절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아 이걸 매번 다르게 설교하려니까 이게 힘듭니다. 본문은 같은데, 뭐 본문은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르게 이제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이걸 왜 매번 다르게 설교해야 되지? 매번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도 각 절기를 지킬 때 물론 이제 그에 해당되는 말씀도 읽지만 항상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할 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게 된, 그 절기를 만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임절에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왜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지, 또 이렇게 이렇게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고요. 유월절에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 어디서 했냐면 식탁에서 하는 거예요. 유월절 음식을 나누면서 쭉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식탁이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모든 교육은 식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치 무슨 교리 교육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고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갔던 우리 교수님 댁에 가면은 집은 크지가 않아요. 집은 크지가 않고 오히려 그 바깥에 댁이 있는데요. 댁이 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뭐 얼마나 물건들이 막 있는지 골동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이분이 약간 그런 앤틱 같은 거 이렇게 수집하시는 취미가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물건마다 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 세 명의 자녀들을 키울 때 그 각각의 그 얽힌 사연과 이야기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그 이야기가 좀 시큰둥해지고 좀 우리 가족 가운데 그 의미가 좀 줄어든다. 아니면 이게 무슨 이야기가 있었지? 뭐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가차 없이 그 물건들은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는 막 몇백 년 전에 있던 그런 물품들도 있고요. 각각마다 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그게 그냥 수업이었어요. 얼마나 그 풍부한 그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것이 큰 이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집 자체가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 이야기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마치 도덕책으로 혹은 교리책으로 혹은 뭐 신학서적이나 교과서처럼 막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막 하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성경 공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성경 공부 하다 보니까 마치 성경은 우리가 무슨 교리책처럼 신학책처럼 혹은 교과서처럼 시험 보는 학생처럼 막 공부하고 외우고 막 이해하고 막 정리하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막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노트 정리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갖다가요,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정리를 잘하는지 도표를 그리고 막 하여튼 기가 막히게 정리합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이해하고 한눈에 쭉 일목요연하게 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이야기책입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가득하거든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도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살아있는 관계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긴 책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1, 뭐, 2, 뭐. 이렇게 막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또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 2차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한국 영어 교육의 문제점이 뭡니까? 문법은 기가 막히게 잘 아는데 회화가 안 되잖아요. 목적을 놓쳐버린 교육입니다. 그죠? 열심히 문법은 미국 학생들보다 더 잘합니다. 그리고 독해도 막 잘하는데요.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기 위한 게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뭐 토플 점수 높게 받고 대학 잘 들어가고 이거는 정말 부차적인 목적이죠.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내 생각을 잘 표현은 못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알아듣지 못해. 그러면은 공부를 헛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뭐 열심히 성경 공부는 안 빠지고 막 매번 무슨 성경 공부 있다고 할 때마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작 깊이 있게 또 개인적으로 알지를 못해.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단어의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항상 체험적인 앎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해 가지고 막 성경 구절을 해당되는 구절을 막 외우고 막 교리적으로 깊이 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라의 쓴물에 갔더니 목이 마른데 물이 써서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던져라 해서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닳아져 가지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라파 그 칭호를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칭호부터 무조건 다 외우고 막 거기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성경 구절 막 다 외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이 거꾸로 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함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구나. 나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오셔서 나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아 여호와 샬롬.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시군요. 알아가는 거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경험하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또 목적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입니다. 다시 한번 오순절로 돌아가 볼까요? 왜 하필이면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을까?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요, 봄에 밀추수를 한 이후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의 또 다른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돌판을 받죠. 그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또한 오순절입니다. 그때가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출애굽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유월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열 번째 사건이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이었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그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말씀을 받은 날, 십계명을 받은 날, 토라를 받은 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케스트레이트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이제 성령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앞서 본 예에서도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원래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또 풍성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과 성령을 주신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단지 역사책이나 신학서적 혹은 뭐 신앙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성경은 뭐한 40여 명 이상의 저자들이 썼습니다. 그것도 다 다른 때에 썼죠. 한 1600년 기간에 걸쳐서 쓴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 연속성이 있고요, 통일성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깊은 진리가, 뭐 계속 벗기고 벗겨도 계속 있는 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다른 사람이 썼지만 실제 저자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데오 프뉴마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 프뉴마토스. 하나님의 프뉴마토스. 프뉴마토스가 뭐냐면은 생기로도 번역할 수 있고 영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면은 괜히 좀 있어 보이게 좀 멋있는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종말론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엔드 타임에 대한 스터디인데 이걸 갖다가 뭐 에스카탈러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크리스탈러지 기독론 뭐 에클레시올로지 뭐 교회론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멋있는 용어를 다 갖다 붙입니다. 근데 뉴마탈러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뉴마토스, 프뉴마토스. 생기와 영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무엇을 불어넣었다고요? 영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특별하고도 놀라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든 그 모양이 눈두 개, 뭐코 하나, 입 하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흙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자신을 불어넣었더니 그것이 생영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그 영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성경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혹은 하나님의 생기로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신 그 책입니다. 여러 다른 개성과 배경의 사람들이 그것을 썼지만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이 글들이 나중에 정경의 한 부분이 되리란 것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기록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여기서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 앞에 20절에 나와 있는 성경의 모든 예언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다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하고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죠. 하지만 모세가 그걸 뭐 만들어낸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아,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겠구나. 혼자 추측해가지고 쓴 것이 십계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 그 십계명입니다.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은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학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들 뿐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유전들, 즉 전통들까지도 아주 막 철저하게 지켰던 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그토록 달달 외우고 잘 알고 있던 학자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또 주신 말씀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건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는 그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막 그렇게 야단하지 않습니까? 핏대를 세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원래 주셨던 그 의미와 목적을 친히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너 지금 안식일법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자기들이 해석하고 지켜온 방식이 옳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의 본래의 진의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알기는 무지 많이 아는데 정말 모르는 겁니다. 똑똑 바보들이죠. 성경은 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버드대학교의 종교학과에서 성경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연구하고 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 주신 그 의미들을 깨닫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라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의 지성으로 다가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을 달달 외우고 공부해서 다 안다고 자부했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틀렸다. 네 말이 잘못되었다. 너 보니까 네가 귀신 들렸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말씀은요, 이 율법 조문은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요? 영으로 말미암지 않을 때. 지난 한 주간 보니까 이제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좀 논쟁들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논쟁인가 이렇게 봤더니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뭐 책도 많이 쓰셨고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분 중에 이제 한 분이십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저기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30몇 년째 지금 목회를 해오고 계시고요. 또 베들레헴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한국의 큰 유명한 교회에서 강연을 했나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논란이 막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논란이 될 게 뭐가 있지? 하고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이분이 한 얘기가 이제 좀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 이건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한계로는 헤아릴 수 없다. 그렇기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성경의 단어와 문법, 배경을 아는 것은 그 다음이다. 성경을 읽을 때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와 연결되기를 갈망해야 한다. 나는 성경에서 어떤 사상을 찾지 않는다. 사상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뭐 더 하신 얘기는 많지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들끓은 거예요. 뭐 이게 뭐가 문제가 되지?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지?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은 심지어 성경까지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에 비추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입장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성경은 중요하지 않다. 아,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을 더 올바르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맥락인데 아, 이분이 공부를 하신 분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국어 공부를 하셨나 신학 공부는 둘째치고 국어 공부를 하신 분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아, 이렇게 논점을 놓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성경까지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에 비추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입장인 것.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뉘앙스입니까? 아, 성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보다 성경을 좀 약화시키는 것 같아서 좀 기분 나쁘다. 아, 이런 지금 뉘앙스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성경보다 성령님을 더 강조하는 것 같이 들리니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거부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꼭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이정표가 정확하게 방향을 가리키면서 얼마 정도 가면은 그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사인이 딱 있어요. 그런데 막 그 사인에 가가지고 아 어쩜 이렇게 사인이 멋있을까? 어쩜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을까? 그거 맨날 닦고 그 앞에 머물러가지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바보 아닙니까? 그 이정표의 목적은 뭡니까? 아 저기로 가라는 거예요. 가야죠. 근데 아, 이게 그냥 좋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마 많이 불편해했던 것이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또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했던 이야기, 성경의 단어와 문법, 배경을 아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아, 이게 기분 나쁜 겁니다. 성경의 문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경의 단어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중요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한 분이 누구라고요? 오랫동안 그 복음주의권에서 존경받으며 목회했던 분이고 신학교 총장이에요. 학자입니다. 근데 학자가 이런 이야기할 때는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말이 제일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경 해독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한다. 인간의 한계로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릴 수 없단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고 또 그것을 갈망하라고 권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좀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어요. 성경의 단어와 문법 배경을 아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 한다. 근데 갈망하면 정말 되는가? 아니다. 이분의 결론이에요. 이 목사님의.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를 갈망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그럴듯한 허울로 자기의 생각을 전하기 쉽상이다.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설교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존 파이퍼가 두 번째 문제라고 미루어둔 성경의 단어와 문법과 배경을 아는 일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또 어떤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알겠어요. 이분의 뜻은 내가 알겠는데 왜 이분은 저분의 뜻은 또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지 무엇을 우려하는지는 압니다. 성령 성령 하다가 이상한 데 빠지는 사람들 많이 봤다는 거죠. 그 위험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성경만 붙들자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설명하고 내가 틀지어 놓은 것 요거 넘어가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누구라도? 예수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몇몇 학자와 목회자들이 SNS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좀 편하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런 의식이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에게도 은연중에 깔려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 중심, 말씀 중심. 특히 우리는 뭡니까?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교는 말씀 중심이죠. 그래서 옛날에 지었던 장로교 교회 가보세요. 설교 단상이 저 높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과 성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았던 오순절날을 굳이 택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신비에 새겨진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고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말씀 사건들이 나에게서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재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동일한 이야기들을 우리 삶 속에서 또한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심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동일한 감동으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의 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성경의 목적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우리가 제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Much of today's church relies more on a book the early church didn't have than the spirit they did.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초대교회가 갖고 있지 못했던 그 책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더 많이 집중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오직 성령님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놀랍고 능력 넘치는 삶을 살아갔죠. 놀라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성경책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이것이 선택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성령님도 있고 성경책도 있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진정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사모할 것과 그 성령님을 의지할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풍성함의 문제입니다. 여기 쓰여진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사라지고 재현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경책을 억지로 읽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그들은 말씀을 보아야 하고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이 보여져야 되고요. 들려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해 설교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가지고 하나하나 문법적으로 따져가면서 강해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긴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대부분의 설교는요, 이 구약 가지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율법이 쓰여진, 그 말씀이 쓰여진 본래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그게 중요한 거죠. 말씀의 원래의 뜻과 의미를 깨우치 알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갔던 교수님 댁에 보니까 사모님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아주 비밀스럽게 몇 사람한테만 우연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제가 오픈해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희귀한 질병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안 좋은 상태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뒤에서 묵묵하게 섬기시고 얼마나 온유하신지 몰라요. 너무 비쩍 마른 게 이제 좀 안타까웠을 뿐이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도 묵상하고 많은 통찰력 있는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교수님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으로 늘 보시거든요. 학생들도 다 막 너무 그 깨달음에 너무 기쁘고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이 놀라운 통찰력들을 듣고 깨닫고 하는 것 귀하지. 근데 이거 가지고 떠나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논쟁하고 또 깨닫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도 너무 귀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은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하고 아내가 그 사모님한테 조용히 가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아, 좋다고. 그래서 저기 조용한 방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헤어져서 왔죠.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분의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거는요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막 정말 어디서도 듣지 못할 이야기 듣고 막 그 깨달음 가지고 막 흥분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 그것보다 그 순간순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민감하게 나아가느냐,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뭐 그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낯도 많이 가리고요, 내성적인 사람이라 막 가가지고 막 기도해 주겠다 이런 얘기, 뭐 더더욱 그 교수님 와이프한테 그렇게 어렵죠. 혹시라도 저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될 수 있죠. 순종하는 겁니다. 어저께 이상현 전도사님께서 새벽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하시더라고요. 못 들어보신 분들은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로고스가 부족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로고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로고스가 더 많이 있는 부모들의 로고스에 의존해야 되는 존재, 이게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참 좋은 성찰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이게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 아하 하고 돌아가면 무엇합니까? 실제로 성령님을 아이처럼 내가 순전하게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놀라운 통찰력이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그거 듣고 아 깨달으면 무엇합니까? 여전히 내가 어른이 다 된 것처럼 내 생각과 판단대로만 살아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럼 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은 아이처럼 부족한 내 모습에 절망하고 막 의기소침해서 자기 연민에만 빠져간다면 그것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반응을 해야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주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경과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린 정말 복된 세대입니다. 두 가지가 다 주어진 세대입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순복음이나 오순절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들은 좀 등한시해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너무 중요하세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더 구하고 아이처럼 신뢰하고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어노인팅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입니다. 제한 없는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삶, 그 안에서 자유하며 만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없어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